오늘 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꿈을 꾸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과거의 나쁜 경험이 무의식 중에 재현되는 것을 악몽, 영어로 nightmare라고 합니다. 또 혹은 자다가 몸이 침대 끝에 그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으면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 우리 이걸 뭐 어렸을 때는 키가 자라는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생리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뭐라 그럽니까? 강아지 꿈. 강아지도 꿈을 꿀까요? 현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그 프로이드 주장에 의하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나 욕망이 꿈에서 실현되는 그 잠재적 욕구에 한 것 등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강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아지가 역다구를 물고 있는 꿈을 꾸면서 좋아한 아 뭐 그런 만화 보셨죠? 개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 꿈의 의미를 찾으러 가는 근데 대부분 답은 미신적이에요. 뭐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집에 불이 나면은 집안이 아주 크게 일어난다. 그런데 반드시 미신적인 것만은 아닌데 꿈은 이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과 교통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 야곱, 또 요셉, 솔로몬,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리아, 또 마리아 남편 요셉.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사람과 교통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잠을 잘 때에는 이 대뇌가 쉬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의 작용도 좀 멈추고 반대로 영성도 살아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런지 아주 심상치 않은 꿈들을 아주 자주 꿨는데 근데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심상치 않은 꿈이었던 것만 생각이 났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쓰던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돼서 2년째 되는 해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왕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자 이제 왕은 온 나라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으는데 박수는 신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로서 우상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객은 일종의 마술사 같은 사람입니다. 점쟁이는 뭐 술객과 비슷한 부류고 근데 갈대아 술사는 신전 성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당시에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꿈 해석이 이 사람들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뭐 그 사람들은 학문이라고 뭐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전통적이나 뭐 경험 등을 비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꿈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이게 무엇일까요?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 해석에 관한 이런 통석적인 정보를 가지고 왕 앞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오지만은 아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면서 만일 하지 못하면은 몸을 쪼개어 죽일 거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억지가 없습니까? 왕의 잠꼬대에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왕이 꾼 남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의랍니다.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은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꿈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지 아니면 꿈을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심상치 않은 꿈을 아주 통속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몽할까 그러는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많은 그 성서 주석가들이 왕이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 기록된 꿈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 dreams입니다. 똑같은 꿈을 며칠을 계속해서 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기억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 나라의 그 술객과 지혜자라면은 내가 꾼 꿈 정도는 중요한 꿈 같은데 이 정도는 알아내야지 니들이. 뭐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왕을 현혹하면서 정부 예산만 낭비하느냐 뭐 이런 이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왕은 진노해갖고서는 바벨론에는 모든 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혜자 수련을 받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도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슬기가 있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당하면은 갈팡질팡하면서 그 뭐 어쩔 줄은 모르지만은 이 다니엘은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사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그들이 가진 통속적인 지식과 학문에 의지하지만은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 혹은 꿈을 기억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왕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위 대장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해서 일단 시간을 버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당할 적에 사태를 분석하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의 그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즉시로 합심 기도에 들어가게 한 것이 8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서에는 그 히브리 방언 아람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원어 이 은밀이라는 그 단어는 당시에 사용되던 그 아람어로 라즈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이 사람에게 금지된 일인데 이 지혜자나 술객들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창조와 역사 속에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그 내용과 해석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이제 왕의 꿈 내용과를 알아낸 그 다니엘이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게 바벨론 지혜자나 술객들은 알 수 없다고 아주 단언히 선언하는 게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 북쪽에 있는 독재자 찾아가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젯밤 꾼 꿈이다. 그리고 그 뜻은 이렇다. 넌 곧 망한다. 그럼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뭐 그런 좀 헛된 생각도 해봤지만은 아마 이 사람은 저를 죽일 거예요. 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꿈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계시라는 게 틀림없어요. 29절 30절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러 하심이라. 왕이 되고 2년째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바벨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장래일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도 많고 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설명해준 꿈 내용이 31절입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크고 찬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은 팔, 배와 넓적자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의 일부는 철, 그리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라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부셔버리니까 철과 진흙, 녹과 은, 금 부분도 다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살아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에 대어 온 땅을 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심상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뜻 같아요?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그것도 며칠을 계속해서 꾼다면은 이 마음이 산란해서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한 왕이라고 해서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 그는 왕의 꿈의 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해석하는 게 37절 이하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입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현존하는 갈대아 제국, 그러니까 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제국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들짐승이든 날아다니는 새든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왕의 나라보다는 못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둘째가 일어나는 나라가 은 같은 나라요. 셋째로 일어나는 나라가 녹 같은 나라. 넷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쇠 같은 나라인데 쇠는 모든 것보다 강하니 이 나라가 다른 주변 나라를 부서뜨리고 무너지게 하겠으나 여기까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발과 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된 것을 본 것은 얼마나 쇠같이 강하지만은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고 또 쇠와 흙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왕의 꿈에 나타난 세상 나라들은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제 직접 꿈을 꾸는데 그때는 짐승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꿈을 계속해서 꾼거나 나중에 다니엘한테 또 꿈을 주시는거나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상에 금, 은, 노철이 각각 큰 그 나라를 나라 제국입니다 의미하는데 과연 이 네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니엘은 머리 부분인 금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은과 녹과 철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꿈이 언급하는 왕국들이 역사상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나라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성사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 바벨론을 뒤를 잇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노세 나라는 그 후에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철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는데 그게 그 네 나라를 가르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다. 요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넷째 나라는 지금 유럽의 공동체 EEC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나라에 살고 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 노스트라무스가 쓴 뭐 예언책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죠?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사주는 비단길 같으니까. 앞으로 큰 환난 없이 잘 살 거야. 뭐라, 당신은 40세까지는 고생 많이 해도 41세가 되면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은 참아. 복차나 좀 많이 놓고 가세요. 뭐, 선거 때가 되면 우리 높은 관리들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선거에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뭐, 나라의 운명이 어떨 것인가 이거 다 이런 짓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점술가들이 뭐 그 사람의 사람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사실 은, 노, 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들은 어차피 다 망할 나라들이에요. 망했고 망할 나라인데 그까지가 알아서 뭐합니까? 세상 왕국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 참 찬란하다 할지라도 결국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쇠로, 흙으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철과 진흙이 혼합된 그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그러다 세상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지금 폭력이 난무해요. 지금 세상에 모랄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어지고 다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혼합된, 그러니까 철과 흙이 혼합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해 주신 꿈의 내용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필연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넷째 나라에 살고 있죠.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라니. 지금 하나님 계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입니다. 그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라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부셔버리니까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덮는 꿈. 자,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릴 것이라. 자, 이 왕의 꿈이 클라이막스인데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든지 상관없이 다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한 나라가 결국은 설 것인데 그 나라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자기 꿈 해석이 확실하답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 개역 한글로 찾아봤습니다. 개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아, 그러니까 사람이 뜬 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산에서 뜨인 돌. 이 뜨이다가 뭐 하늘에 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뜨이다가 히브리 언어로 게자합니다. 그러니까 게자라는 뜻은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인 돌은 산에서 잘려서 떠내어진 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NIV 번역으로 산 게 제일 알아듣기 쉽습니다. The rock cut out of a mountain, but not by human hand. 이게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깎아낸 돌 하나로 세상 나라들을 부셔버린다고 하는데 이 돌 하나는 무엇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Not by human hand.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이라는 말씀인데 이 모든 사건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에서 44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는 내 기하도다 함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성경에는 the rock, 돌이라고 돌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상징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심어내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한가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흰 돌, 이걸 받아야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그 어떤 신분증 같은 걸 의미해요, 흰 돌은. 이 태산을 잃은 돌들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세상 나라들이 찰로 멸망당하다가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이르면은 다 없어지고 뜨인 돌이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계시입니다. 그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은, 우상을 친 돌이 뜨인 돌입니다. 태산이 되어서 온 땅을 덮는, 그러니까 뜨인 돌, 예수께서 이 우상들을 다 쳐내리고 태산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태산처럼 만나진다 그런 얘기 같아요. 큰 나라가 돼서 온 땅을 덮은 이 우상의 친돌, 우상을 친돌, 뜨인 돌이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예언이면서 계시입니다. 참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참 보면은 때로는 참 경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불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잘 사는 사람들 불우할 언젠가는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인돌인 예수가 건설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 46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하는데 왕이요, 이 강력한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려서 절까지 한대요. 여러분, 꿈 해몽이, 다니엘의 꿈 해몽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 왕이 포로한테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왜 절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하는 그 꿈 내용을 보고서는 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아르켜주지 않는데 맞췄어. 혹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던 꿈을 이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났든지. 어쨌든 왕의 꿈을 정확히 맞춘 사람을 진정한 지혜자로 우려로 보니까 엎드려 절도 하고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일 그 왕이 이런 꿈을 그냥 심상치 않게 넘기고 하나님의 계신데 이걸 무시하거나 또 바벨론 술사한테 얘기해서 자기 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엉터리를 해먹을 해주면은 그 엉터리 해먹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왕에게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에게 찬양을 받는 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한편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시고 그런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왕에게 앞으로의 그 인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 도와줄 수 있다. 바벨론의 엉터리 술사들은 다니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류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을 세상 모든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상을 신도는 태산에 대해서 온 땅을 덮는다. 즉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예언이면서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2장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왕이 한번 진노라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막 갈팡질팡을 하지만은 다니엘 왕한테 찾아가서 꿈을 해석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응답을 받고 살아온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인데 다니엘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로 자기 혼자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도 않아요. 즉시로 친구들과 합심 기도를 한 것으로 보아 다니엘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받으신다고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예외 없이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한테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 다시 한번 체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위기 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기를 주시는 이유도 그 이 전화위복이란 말이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잘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인생으로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배우게 하는 인생의 교과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정의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인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는 게 아마 환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영어로 세 단어로 표시하라 그래요. 세 단어는 Jesus is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 계시를 받고 또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강림이란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전도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전도 아닙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성령님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전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찬란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강화로 나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세상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